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각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및 모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3월 말까지 주일 예배는 물론 모든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1시 이전에 주보와 함께 주일 예배를 녹음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링크를 접속하시면 주일 말씀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이용하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11시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아마 가정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교회 오실 수 없는 기간에도 매일 성경 읽기를 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간 성경 읽기표를 교회 단체 카톡에다가 매주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홈리스 사역은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식사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소식 밑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 하나하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기에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여,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주님의 권속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육신으로는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는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경건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며 성경 말씀 읽음과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살아갈 것이 없는 저희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소망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개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저희는 이렇게 세상이 불안한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 모두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일 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올바른 길, 구별된 길,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그 다음 세들과 유스그룹을 위해 타드와 백기, 백구의 선교사 부부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을 위해 사랑해주며 이끌어주는 선교사 부부 가정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 EM 사역에, 그리고 위클리프에 사시는 모든 선교 사역에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장기적으로 EM과 유스를 도와줄 수 있는 전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도사를 준비해 주실 것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영의 양식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권능의 말씀이 생명의 샘물처럼 신선하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삼토로 나아갈 때 저희 앞에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복과 평강 그리고 건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론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약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다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제게 충격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시에는 남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제게 영향을 줬는지요. 그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이 쓰신 책들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도 듣고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본 적이 있고 또 그분이 쓰신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양육했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제자훈련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되게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이 책을 읽을 때 그 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인물들,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바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일천일 동안 번제를 바치는 것처럼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같이 헌금을 드려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배우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늘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처럼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성경을 그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돼서 뭔가를 얻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본 거죠. 이 책을 보면 아브라함을 볼 때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아브라함이 정말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야곱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가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이 복을 얻을까가 아니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열심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품꾼들에게 당시의 기준에 맞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주인은 다시 오전 9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한 정당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후에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도 적당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낮의 개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낮입니다. 6시 이후부터는 이제 밤이 되고 새벽 6시 전까지가 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 7시가 그들에게는 1시가 되고 8시가 2시가 되고 9시가 3시가 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3시는 우리의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나갔다는 것은 이제 낮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1시간을 채우기 힘든 그런 시점에 주인이 나가서 거기에 종일토록 앉아있는 사람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서 놀고 서 있냐고 묻는 거죠. 그들은 그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은 일을 하고 싶지만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놀고 서 있다라는 표현은 본래 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일은 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그 상태를 우리 성경에는 놀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한 시간도 아마 안 돼서 날이 저물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관리인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삭스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인이 삭스를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은 한 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아침부터 온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오래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비교를 해보면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11배나 일을 한 거잖아요. 일찍 온 사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이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일을 했는데 똑같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는데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돈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 나빴던 것은 이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더 적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더 받아야 된다. 나는 더 많은 고생을 했다. 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아마 늦게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늦었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 줄게.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이 사람들도 만족해 했을 겁니다. 어쨌든 주인은 그들이 기분 나빠하고 자신에게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품삯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로마치아에 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시대가 아니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일해서 그날 얻는 품삯으로 사는 품꾼들에게는 누구에게 고용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일자리로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던 분이시거나 한국전쟁 이후에 힘든 시기를 살아낸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나한테 일 좀 주어져봤으면, 내가 정말 어떤 일이라도 했으면, 누가 나한테 일이라도 좀 줬으면, 일자리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죠. 뭐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 영장을 제가 받았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영장을 받았는데, 이제 군대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휴학계를 내야지 이제 그 영장이 자동 연기가 되지 않고 군대에 이제 가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제가 군대 때문에 휴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휴학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담당 이 행정기관에다가 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휴학하고 군대에 영장 나온 것처럼 군대를 가겠습니다 하고 딱 냈는데, 이 행정 직원이 자기 서랍에다 넣어놓고 이걸 올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자동으로 연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 제게 주어진 거예요. 좀 바로 군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몇 개월을 더 군대를 가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때 일이라도 좀 해가지고 용돈이라도 좀 모아보자, 학비라도 좀 더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세련된 일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국집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막일 같은 것도 했었는데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이제 그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일을 소개해주는 직업소개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가요. 새벽 4시에 직업소개소에 가가지고 이제 사인을 딱 하고 이제 기다려요. 그러면은 건설 현장이나 어떤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찝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찍히지가 않으면 계속 거기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도 똑같이. 근데 제가 보니까요, 먼저 이게 뽑혀나가는 사람들은 경험 있는 사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딱 봐도, 저 사람은 일 잘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건설 현장이면 몸이 좀 좋거나, 좀 다부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뽑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 잘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경험도 없죠. 딱 봐도 어려 보이죠. 등치도 왜소하죠. 지금은 살이라도 쪘지만 그때는 살도 안 쪄가지고 말랐는데 키까지 작으니까 얼마나 왜소해 보였겠어요. 안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뽑아가는 거예요. 아, 그때 딱 뽑히는데 그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야, 뽑혔구나 하고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아마 더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일자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경험했던 사람들은 먼저 뽑혀갔을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먼저 뽑혀갔을 것이고, 그러나 힘없고 일 잘 못하게 생긴 사람들은 아마 계속 아침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제발 좀 뽑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뽑혀 나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겠죠. 아, 그래. 오늘 드디어 아침부터 뽑혔구나. 오늘 하루 일당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늦게 뽑혀 나간 사람은 아, 오늘 얼마는 떼이고 또 뽑히겠네. 아, 돈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늦게 뽑혀가면 갈수록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내게 얻어지는 것도 작아질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나가서 뽑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정확한 임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이 일한 적당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지 그거보다 적게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가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적당하게 주면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하루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 그 시장에 있었던 그 품꾼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시에 나간 사람은 뭐 처음부터 기뻤겠죠. 그러나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정오와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포기했을 것이고 오후 5시에 나간 사람들은 막막했을 거예요. 아 오늘 일이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아유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포도원 주인이 질문했을 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볼 때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작아졌는가 하는 것을 느꼈겠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어쨌든 그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내가 정말 최대한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품꾼들이 아닙니다. 그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품삯을 준 포도원 주인이죠. 팔레스타인은 포도추수를 그 9월경에 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이 필요한 시기라서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 비유가 바로 그 시기를 다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일이 주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유능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에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새벽 6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 주인은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성경에는 다섯 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다섯 번뿐일까? 뭐 이 주인이 패턴이 있어가지고 3시간, 3시간, 마지막에는 3시간 하면 끝나니까 그전 1시간 땡겨가지고 2시간에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고 이 주인이 얼마나 끊임없이 그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오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품꾼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들여놓고 또 나가서 들여놓고 또 나가서 들여놓고 왜 거기 서 있냐고 이야기하며 다시 들여놓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일이 많았으면 아침부터 뭐 다 돌아다니면서 먼저 한 번에 확 넣었겠죠. 그렇다면 제11시에 나간 사람들도 왜 놀고 있냐 뭐 물을 필요도 없어요. 빨리 타라고 우리 이 일을 끝내려면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었고 품삯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일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그리고 맨 끝에 온 사람에게조차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제임스 패커 교수가 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한국어 서문이 따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인들을 위한 서문.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드러나 있고 복음으로 확증되었듯이 그것은 자비와 소망을 가져오는 사랑의 계획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소망과 기쁨을 가져오는 지혜의 계획이며 확신과 평안을 가져오는 능력의 계획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은 평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에 나타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이 땅에 우리를 찾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19장의 결론이자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이겁니다. 한 젊은 부자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줄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영생을 소유하기는 원했지만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아, 우리는 저 청년과는 달라요. 우린 다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생도 얻겠죠? 그럼 또 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봐오지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대변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버렸으니까 무엇인가는 없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상급에 대한 것은 부인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으로 19장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진짜 마무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까지가 진짜 결론입니다. 19장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20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1절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하고 이 뒤에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이 마무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부자 관원의 이야기로 시작된 모든 내용들이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이 내용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즉 우리를 찾아오시고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드렸냐 이런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와서 일하면서 불평을 했던 이들에게 주인이 가르쳐준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 누가 불러주기를 원했던 품꾼들을 찾아온 주인이 그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차별 없이 포도원에서 일한 대가를 준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뒤에 온 사람과 내가 왜 똑같은 취급받아야 돼?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왔다면, 늦게 온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 정당하게 똑같이 나눠야 돼요. 이런 생각 받아야 돼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입장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먼저 불려왔냐 나중에 불려왔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인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선택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전혀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이 늦게 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분은 내가 써줄 사람이 없어 늦게까지 남더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실 분이구나. 내가 늦게 오더라도 나에게 똑같은 대접을 해주실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이분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불러줬다라는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전혀 처음과 나중에 행동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죠. 찾아오시고 부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품꾼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없고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으며 받은 대가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품꾼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마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찾고 또 찾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그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여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 없는 은혜로 대하시며 부르심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든 이제 정말 해가 떨어지는 황혼의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도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신앙생활했고 내가 많이 신앙생활한 것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내가 더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밑에서 엄청난 압제를 받아요. 엄청난 노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런데 좀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거기서는 고기까마 옆에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능력을 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분명 그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수고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가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게 안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이 많을 때인데 이러한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며 왜 다른 사람과 나와 큰 차별이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상급이 내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주지 않냐고,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냐고, 아니 왜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의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시끄러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갈 수 없게 됐고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체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삶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우리의 앞서 가시는 주님,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고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어린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